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받게 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괴로움을 고백하는 말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저주하고 괴롭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우면 예레미야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저주하고 괴롭힌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저주를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쁘게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자신들의 죄를 찌르고 생각을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기쁨으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조차도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예레미야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자기가 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도 예레미야는 거절합니다. 나는 아이 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대언했으면요, 그러면 모세나 엘리야나 사무엘처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보다는 적어도 대우를 좀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대언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더 무시당하고 더 비난을 받고 더 핍박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몰랐던 사실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고마워합니까? 아닙니다. 옳은 말 한다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편협하다고, 무식하다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환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너나 잘 믿으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찔리면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듣고 찔려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면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찔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립니다. 그런데 왜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듣기가 싫은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삶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삶을 바꾸는 대신에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이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들의 귀에 단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듣기가 싫기 때문에, 죄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말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는 핍박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살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멸시받는 구별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둡니다. 전도를 위해서 난 이렇게 살고 있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로 구별되지 않는 내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내시빌에서 청년들을 섬길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연스럽게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아직까지는 그 친구가 술 먹으면서 전도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친구의 예를 들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는 크리스천들에게 아, 저 친구 뭐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살지 않냐고, 너도 그렇게 구별된 삶 살기보다는 유별난 삶 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 어떠냐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내 삶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때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괴로움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구별된 말들을 했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시와 저주를 받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들에게 당한 핍박, 멸시, 고난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새 힘을 얻었다, 예레미야에는 소망을 갖고 살아갔다, 그것으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아픔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속이는 시내라는 말은 비가 올 때는 시내처럼 보이지만 비가 안 오면 곧 말라버리는 시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와디라는 현상을 가리키는 건데요. 물이 있을 때는 꼭 시냇물 같습니다. 물이 있을 때는 꼭 강이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냇물이 아니고 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못 믿겠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확신까지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확신 주셨으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불평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씀에도 은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예레미야의 연약함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한 후에 온갖 어려움 겪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그 길을 전혀 흔들림 없이 걸어갔다면 아 진짜 예레미야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붙잡고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매 순간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다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비전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살면서 어느새 그 비전들이 희미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은 세상에 살면서 점점 지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분명히 확신을 주신 것 같은데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낙심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저주하는 유다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불평하기까지 하는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불평하기까지 하는 어쩌면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낙심하는 불평까지 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예레미야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들을 확언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지고 때로 의심하는 연약한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불평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분명한 말씀으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불평했던 것에서 먼저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참 논리적입니다. 참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듯 합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듯하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의 소리 때문에 방황하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고 수많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맞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잘못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가 잘못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를 사용해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윗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이켰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의 자리에 앉아서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처럼 다시 돌아오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 다시 충성스럽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때로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기다려주시고 손 내밀어주시는 주님 붙잡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켜 주님의 길로 가는 충성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